구약 성경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밧들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재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서 즉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성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리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의 어떠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이런 인간에게 과연 궁극적 소망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이외에 달리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방편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완고한 존재들이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죄로도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범죄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죄를 절대로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은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속죄와 번제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급기야 거룩성을 확보하는 일에 실패한 다음 이방 사람과 통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랄프 베닝은 지휘자의 죄는 죄를 명령하는 법이고 통치자의 죄는 죄를 지배하는 법이며 가르치는 자의 죄는 죄를 가르치는 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 지배자, 가르치는 자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떤 동작을 다 따라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동작을 틀리게 하면 그 동작을 따라했던 모든 사람들의 동작은 다 틀린 동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에스라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와 통화한 일에 앞장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때까지 그 자리에 덜쩍 주저 앉아 있었습니다. 7장 9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방 여자를 취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이방 여자를 취하는 가증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다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면 그래도 좀 헤아릴 수 있겠는데 이방 땅에 살다가 정작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약속의 땅에서 이방 여자와 연애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입이 열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죄였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모든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이 이 죄에 연루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했던 일단의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에스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우들이 지체들의 죄와 잘못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대개 그냥 덮어두고 지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죄가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를 참 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길도 아니고 범죄한 그 사람을 위한 길도 아닙니다. 감사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죄 사건을 목격한 방백들이 이 사건을 에스라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 모든 교우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고 견제하고 위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개혁하자, 앞에서 새롭게 하자 아무리 말을 해도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에스라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순수성이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족장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충성스러운 종을 하란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형의 박해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긴 했지만 또 하나 박해를 피해서 가기도 했지만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자꾸 해족속 이방 여자와 결혼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족장들 중에도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한 예가 없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사실은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애굽 여인 아스납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여인 시포라와 결혼을 했고 구스 여자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윗도 구스 사람 마아가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로서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취했다고 우리도 첩을 취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보아스 같은 경우에 모압 여자 룻을 취한 것은 자신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방 여자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예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몇몇이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을 근거로 그런 것을 핑계로 믿지 않는 자,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율법에 명시적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냐? 결국 그랬다가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도 20장 10절부터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이 방백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의식했습니다. 선진들의 예를 의식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의식했습니다. 그 사실은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1절에 보니까 여덟 민족이 언급이 되는데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무리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이 명단들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7장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결국 방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와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가? 왜 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취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이미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일단의 방백들은 이방 여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거룩한 자손, 거룩한 씨가 오염되는 길로 이해했고 2절에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씨, 거룩한 자손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거룩한 후손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을 이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이방 여자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통탄해하면서 이 사실을 에스라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면에서 거룩성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자손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의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으냐? 배운 자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못 배우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에 속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몇 면을 보면 다 참 초대교회 때 보면 농민들, 종들, 노예들 다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와 이유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잘남과 경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도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모세가 곤면할 때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씨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유독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자주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6절, 14장 2절, 21절, 26장 19절, 28장 9절 등등의 신명기에만 유독히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거룩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될 삶의 기본적 자세와 태도는 거룩함입니다. 너그러움, 관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룩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없는 너그러움, 관용은 그것은 방탕이죠. 그래서 조상들은 단지 피가 더럽혀지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도 적용해서 예수인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못한다든지 다른 혈통의 사람들과 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가르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지킴과 동시에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런 생각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갖고 있었고 삼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삼손이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자 내 형제들의 딸 중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이런 이방 사람을 아내로 삼느냐라고 매우 책망하는 사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긴밀한 관계죠.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돌아서면 남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촌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 나눌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을 상호간에 미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삶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창들 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볼 때 참 사람이 나이스해지고 아주 고상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얼굴도 좀 좋아지지 않고 아주 이렇게 좀 삶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부부 상관에 영향을 서로 미치고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 중에 가장 영향을 서로 미칠 수 있는 관계가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수함을 확보하는 방편과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택하실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는 자는 믿는 자와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계명이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왕들도 보세요. 아합도 이세벨과 결혼했죠. 솔로몬도 이방 여자를 점점 가까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많은 이방신까지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포로 후기 시대에 또다시 지금 이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죄는 항상 살아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 존이 아닙니까? 홍수로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지만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였지만 노아의 가정 안에 죄는 살아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함이 보여줬습니다.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지 않고 가죽옷을 이렇게 덮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덮어주지 않고 까발려버렸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에도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나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려서 취한 아내,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포로 후기까지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죄가 자행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서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했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것은 근본적인 구분에 대한 원칙이 율법이 계시되기 전에 아니 족장들의 삶이 이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빛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시면서도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1장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미 이처럼 구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교육자 MT를 다녀왔는데요. 삼척 쪽에 정말 원없이 바다와 파도를 많이 봤습니다. 제 생에 아마 제일 많이 바다와 파도를 많이 봤던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함께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저렇게 파도가 계속 밀려드는데 욥기가 말한 바대로 그 경계를 넘어들어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조화시키려고 하는 일에 때로 앞장섭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신학자들 중에 특별히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WCC 운동이 바로 그것이고 특별히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품어야 된다는 그 사실 명분으로 맞는 말이에요. 동성애자들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임이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가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명분을 근거로 내세워서 동성애를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방법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요즘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위기 경보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꾸 꾀를 내면 안 됩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두움이 가장 짙은 곳에 빛이 가장 필요하죠. 죄 많은 세상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가장 요구되는 곳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였던 구약 이스라엘이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그들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법 같은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들을 연단시켰고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몸으로는 바벨론을 떠나왔지만 세상의 영, 바벨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백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섞이게 하는 데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분리되어야 되는데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우리도 범하지 않았는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힘드시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읍소하지 않고 우회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리베이트를 주기도 하고 뇌물을 쓰기도 하고 줄을 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롯처럼 소돔성에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될지언정 죄와 타협하면서 뭐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들이 범한 죄를 에스라가 더더욱 심각하게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또 범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거룩성을 훼손한 죄죠. 더하여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주셨고 때로 거룩성을 해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왕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햇빛과 비를 고로 비춰주시고 내리심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가난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거룩성을 훼손해버렸고 결국 그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해줬는데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똥통에 빠졌다가 그 사람을 구해내어서 다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입에 약간의 똥이 남았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을 그냥 휙 하면서 뱉겠죠, 그죠? 그런데 혀를 이렇게 핥으면서, 아,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빨아먹는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마치 그런 격이었다, 그 말이죠. 또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9절에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 앞에서 우리가 불성이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9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는데 곧 10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정작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평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청년들한테 시간이 되면 강조 많이 합니다. 인생은 결혼과 직업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인생 전반이 행복해지고 싶으냐? 공부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가능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풀면서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죠. 자기 밥 벌어먹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은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믿음의 수준과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래 결혼하는 한 청년 형제 자매를 제가 불러서 세가족 신혼부부 성형부를 신혼부부도 아니네요. 예비부부죠. 예비부의 성형부를 했는데요. 참 잘 믿는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난 분도 있고 뭐 바깥에서 만나서 온 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잘 자란 분들 보면요. 제가 다 보잖아요. 다 참 잘 삽니다. 평안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결혼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의 차이, 그것을 조그만 일에도 확인할 때죠. 물질을 사용하든지 그 다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일이든지 여가를 소용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사건건 왜 부딪힙니까? 취미와 기호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동일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만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무불 같은 바벨론의 옥살이 하다가 추록했는데 또다시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거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 출소한 죄소자가 나오자마자 그날 또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비통해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죠.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욥도 재앙을 만났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찢는 것은, 뜯는 것은 분노와 통회하는 심정의 격한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에스라는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그 일에 자신도 마치 연루된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다는 이 표현, 깜짝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심했다는 말은 단지 근심했다, 염려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자기를 낮추어 매우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연대 책임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를 잘 보시면 6절에는 내가 혹은 나의 라는 표현이 나타나다가 15절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낯이 뜨뜻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당시 자신들이 지은 이 죄의 근원을 조상들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자기 동료들,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 자신을 연루시키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역사라고 하는 수직줄과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날줄, 시줄과 날줄 사이에 또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안에 있고 보편적 인류와 함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너의 문제다. 그것은 당신 문제야. 그것은 교회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이루는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 일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처럼 판단과 정죄만 일삼아서는 안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부부관계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지요? 서로 정죄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타박하고 신경질 내고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로 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비난과 책망과 구질함을 듣는데 나는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영원히 사랑해.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잖아요. 경상도 말로 막살 나아라 이런 말인데요. 에? 다 그냥 놓고 싶죠. 뒤집어 엎고 싶죠. 뭐 그 말 들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럼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의 문제는 내 문제다. 연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문제는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죠. 에스라는 바린새인처럼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냐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저 나쁜 놈들 하나님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의 회개 운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억지로 강조하거나 정죄하거나 개혁을 하자고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언제 우리 개혁하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이방인과 통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백성들의 남녀와 무리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와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말씀 앞에 전율하는 자가 함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함께 에스라에게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금식과 기도와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과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아파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어떤 설교보다 감동적이고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김의 리더십이죠. 이런 일이 났을 때 도전을 받은 백성들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그리고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라가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했을 때, 나도 놀랐을 때, 그럴 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함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해보자. 그러면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면서 함께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실수를 하자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도대체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했냐 그러고 그런 말 들으면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어요. 근데 에스라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도자가 뭐냐? 지도자는 이런 면에서 그 충격을 혼자 흡수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지도자예요.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그 사건에 대한 자세와 태도, 이것이 그저 평범하게 남들 다 절망하면 같이 절망하고 남들 다 화내면 같이 화내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건에 그 일에 어려움이 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라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달라든지 이런 내용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도는 시귀로,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에스라의 기도는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가리켜 설교 기도라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닌 하나의 설교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설교 기도, 마치 설교와 같은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새로워져도요, 또 죄를 짓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웠던 곳에 도로 넣는 것 같은 일들은 비단 삶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제의 죄를 또다시 짓잖아요. 이전에 그토록 싫어했고 혐오했던 죄를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범하지고죠. 이전에는 돌아보기도 싫었던 죄였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시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요. 아, 그때 참 짤이 됐는데. 이미 경고 신호음을 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반복되는 죄를 똑같이 짓거든요. 건져줘도 또 죄를 지어요. 형무소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의 죄는 좀 더 크고 드러났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2범, 3범, 4범, 5범 계속 죄를 범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디 뭐 10범 아닙니까? 100범 아닌가요? 이런 죄를 에스라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그 고백이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도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에스라의 기도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으로 봐도 바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이죠. 토마스 쇠퍼들을 비롯해서 요난 에드워드도 그랬지만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교리까지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냥 복음이 딱 들려지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아 너무 좋네요.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죄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매우 당연시합니다. 과연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봐도 범죄자에게는 그에 상하는 형벌을 줘야 맞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는데 당연히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에스라 설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위협하셨다면 죄인은 절대로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위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는 자신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커닝햄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라고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 공의방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방어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절대로 접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에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용서해 주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본성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셨죠. 그리고 제정하신 율법을 반포하셨고 반포하신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고르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명예가,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가 가장 잘 견지되기를 바라시고 그 율법이 통치되는 도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일이 일어나야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성경 어디에도 회개가 용서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말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했잖아요. 일반적인 관행으로 봐도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르는 게 마치 어떻게 그냥 없어진 일로 여기겠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킴과 동시에 율법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4절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비통이 하다가 영혼의 힘을 얻은 때가 언제였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다가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저녁 제사는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 드렸던 흔히 상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오후 저녁 제사는 3시에 드렸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운명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명백하게 밝혀 있지는 않지만 신약의 성경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런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제사제도밖에 없고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에스라는 마음의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뭐지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죽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만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의 설교 기도는 복음이죠.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첫 번째, 이런 죄인은 하나님의 엄연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죽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친히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알고 믿는 자가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의 수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근거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에스라 기도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복음을 늘 확인하시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당연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그런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확인하실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회복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온 교회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성결을 열매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인됨을 친히 아시고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방법은 생명 있는 동물이 죽어서 그 죄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되,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의 본성을 잊고 온 인간이 대신 져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오시고 우리의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대신 다 맞아주시고 공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도리를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살피었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 인간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 서도록 하시는 의도와 목적은 스스로 절망해서 완전히 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에스라가 깊이 근심하며 슬퍼했다가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의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